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새벽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2차 정상회담이 내년 1월이나 2월에 열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G20 정상회의 뒤 귀국길에 대통령 전용기 기내에서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하며 회담 장소로 세 군데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 군데가 어딘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아주 잘 지내고 있고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며 일정 시점에 김 위원장을 미국에 초청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날 미 CNN 방송과 인터뷰에서 미북 정상회담이 새해 첫날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지도자와 언제 만날 것이냐는 질문에 곧 이루어지길 바라며 이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아주 우호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김 위원장이 바라는 바를 이뤄주겠다고 말했다고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주요 20개국 회의 G20 정상회 일정을 마치고 뉴질랜드로 이동하는 기내에서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이 연내 서울을 답방할 경우 김 위원장에게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당부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 대해 아주 우호적이고 좋아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만큼 김 위원장과 함께 남은 합의를 마저 다 이행하기를 바라고 또 김 위원장이 바라는 바를 이뤄주겠다는 내용을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 가능성이 열려있다며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에 달린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 답방이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 아주 긍정적 역할을 하는 모멘텀이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인식을 같이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북미 간 정상회담이나 고위급 회담이 이루어지기 전에 김 위원장의 답방이 이루어지면 혹시라도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동으로 그런 우려는 사라졌다고 문재인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러시아가 지난달 실시된 미국의 중간선거에 개입하려 했다고 짐 매티스 국방장관이 1일 밝혔습니다. 매티스 국방장관이 이날 미 서부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국방포럼에서 행한 연설에서 러시아가 미국 중간선거에 장난을 치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러시아가 어떻게 개입하려 했는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또 매티스 국방장관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해 신뢰할 수 없는 상대라며 지난 2년간 미국 러시아 관계가 줄곧 악화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매티스 국방장관은 푸틴 대통령에 대해 뒤늦게 깨닫는 사람이라며 푸틴이 자신의 행동이 러시아에 대한 증오와 반발로 이어지고 결국 러시아의 국익을 해치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푸틴 행동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를 재무장시키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푸틴이 1987년 체결된 중거리 핵전력 조약 INF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과 무역전쟁 휴전에 합의한 중국이 중남미 국가인 아르헨티나와 새로운 무역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마우리시오 마크리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무역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이 협정에는 아르헨티나산 체리를 중국으로 수출한다는 내용을 포함해 30개 항목의 농산물 무역 거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중국은 아르헨티나의 주요 농산물 수출 시장입니다. 또 양국은 기존의 통화스와프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통화스와프란 외환위기 등이 발생할 경우 두 나라가 미리 정한 환율에 따라 통화를 서로 교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남미의 세 번째 경제대국인 아르헨티나는 올해 외환위기를 겪었습니다. 또 중국은 아르헨티나에 대한 최대 투자국으로 모두 182억 달러를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용기였습니다.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4일 화요일 새벽 VOA 출발 뉴스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1월이나 2월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고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도 1월을 예상 시점으로 제시했습니다. 미국의 독자 제재 선박 일부가 자국으로 돌아가면서 다른 나라 바다에서 운항 중인 선박이 열흘 만에 4척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4년 전 중국에서 실종된 미국인 대학생의 납북 가능성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미 상원에서 채택됐습니다. 오늘 북한 지역은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집니다. 동해안 지역은 가끔 비나 눈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9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10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2.5m, 서해 앞바다는 1.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내년 1월이나 2월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과 관련해 진전이 이루어졌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차 미북 정상회담이 내년 1월이나 2월에 열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귀환하는 대통령 전용기 기내에서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하면서 회담 장소로 세 군데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세 군데가 어딘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아주 잘 지내고 있고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정 시점에 김 위원장을 미국에 초청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두 지도자는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1차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지만 구체적인 합의는 없었습니다. 한편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과 관련해 큰 진전이 이루어졌다는데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1일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미중 정상회담이 끝난 뒤 발표한 성명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핵 없는 한반도를 보기 위해 노력하기로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 대한 우정과 존중을 표현했다고 밝혔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이날 미중 정상회담이 끝난 뒤 중국은 미국과 북한 지도자의 2차 정상회담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왕 국무위원은 미국과 중국 양측이 한반도 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양측이 중간 지점에서 만나 한반도 비핵화 과정을 촉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왕 국무위원은 또한 미국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중국과 긴밀한 협력을 유지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2차 미북 정상회담이 곧 열리기를 바란다며 1월 초를 예상 시점으로 제시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빠진다면 대북 제재를 완화했던 이전 정부들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폼페오 장관은 미북 정상회담이 새해 첫날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1일 CNN 방송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지도자와 언제 만날 것이냐는 질문에 곧 이뤄지길 바라며 이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당장 공유할 추가 정보는 갖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2차 미북 정상회담이 내년 1월이나 2월에 열릴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회담 장소로 세 군데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북한과 당장 어떤 문제가 있느냐는 질문에 그동안 좋은 성과를 거뒀다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험 중단을 거듭 상기시켰습니다. 이어 두 나라는 올바른 다음 단계에 대해 계속 대화를 나누고 있다며 회담의 다음 단계가 아니라 올바른 실질적인 다음 단계에 대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 등 전 세계의 파트너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또한 대북 제재를 완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경제 개선 역량을 허락하지 않는 국제적인 제재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수천만 혹은 수억 달러짜리 수표를 써줘서 북한을 자유롭게 해준 이전 정부들과는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한 약속을 이룰 각오가 돼 있으며 이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폼페오 장관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실무 만찬에 배석해 영광이었다며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국의 독자 제재 선박 일부가 자국으로 돌아가면서 다른 나라 바다에서 운항 중인 선박이 열흘 만에 네 척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부산에 넉 달 가까이 머물던 러시아 선박도 출항 기록을 남겼습니다. 함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대북 제재를 받고 있는 선박 101척 중 자국이 아닌 다른 나라 항구나 공해상에서 발견된 선박은 4척입니다. BOA가 30일 마린 트래픽을 통해 미 재무부의 제재 대상 선박들의 최근 일주일 사이 위치 정보를 확인한 결과 벨리즈 선박인 보스윈 7호와 파나마의 후아프호, 러시아의 넵튠호, 북한 선박인 철봉산호가 국제 공해상 등에서 포착됐습니다. 이들 선박들은 모두 중국 근해를 운항 중이거나 중국 항구에 정박한 상태였습니다. 앞서 BOA는 지난 19일 7척의 미 제재 선박이 다른 나라 항구와 공해상에서 발견됐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선박들이 자국으로 돌아가고 마카오 앞바다에서 발견됐던 코모로스 선박 등이 자취를 감추면서 운항 중인 제재 선박의 숫자가 줄어든 겁니다. 또 일본 앞바다에서 항해하던 북한 선박들도 더 이상 선박 자동 식별 장치를 통한 신호를 보내지 않으면서 공해상에서 포착되지 않고 있는데 제재 대상인 또 다른 북한 선박들이 나타나면서 사라진 선박들의 자리를 채웠습니다. 자국으로 돌아간 선박 중에는 지난 8월 21일 미 정부의 제재 명단에 오른 이후 3개월 넘게 한국 부산항에 머문 세바스토폴호와 최소 두 차례 부산항에 입항 흔적을 남긴 패티잔호도 있습니다. 세바스토폴호의 경우 마린 트래픽 지도상에는 지난 22일을 기준으로 부산항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지만 한국해양수산부의 선박 입출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선박은 지난 29일 오후 8시께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항을 향해 출항했습니다. 지난 9월 부산에서 급유를 한 뒤 떠났던 패티잔호도 지난 19일 재입항에 급유를 마치고 다음 날인 20일 러시아로 떠난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들 선박들의 입출항 문제에 정통한 한국의 유기준 국회의원은 29일 BOA에 이들 두 선박이 출항을 하는 과정에서 미 재무부의 추가 제재를 우려한 한국 세관 당국과 관련 업체들로 인해 급유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세바스토폴호는 지난 8월 수리를 목적으로 부산에 입항했다가 이후 수리비 미지급 문제로 한때 발이 묶였습니다. 이후 이달 초 이 문제를 해결한 뒤 출항을 시도했지만 한국 정유회사들이 급유를 거부하면서 면세유보다 비싼 금액으로 유류를 구매한 뒤 떠났다고 유 의원은 전했습니다. 패티잔호 역시 지난 9월 아무런 문제없이 급유를 했지만 이달 입항 때는 부산항에서 급유를 하지 못해 자체적으로 소량의 유류를 구해 러시아로 출항했다는 설명입니다. 유 의원은 부산 주재 러시아 영사관 측이 자국 선박의 출항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한국 부산 세관에 항의를 하는 일도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20일 BOA에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충실히 이행해 나간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면서 미 독자 제재에 따른 한국 기업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BOA가 조사한 선박들은 모두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의 특별지정 제재 대상 목록에만 이름을 올렸을 뿐 유엔 안보리의 제재 목록에는 등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 입장에선 특별히 입항을 금지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미 재무부는 20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독자 제재 선박들과의 거래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미 재무부 관계자는 북한의 운송업계와 연관된 유엔과 미국의 제재를 설명한 북한 운송주의보를 검토할 것을 권고한다면서 특별히 1번 부록에 수록된 내용들에 주목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가 명시한 1번 부록에는 미국이 제재한 선박 등에게 상당량의 연료를 공급하거나 제공하는 사람에게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며 제재 선박과 거래할 때 따르는 위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제재 전문가들도 최근 BOA에 미국이 독자 제재 명단에 올린 선박들과 거래를 하는 기업 등이 2차 제재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자문관을 지냈던 제재 전문가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입니다.
Any financial transaction with a blocked party that is in dollars ultimately has to be cleared by a corresponding.
제재 선박이 입항 후 벌이는 모든 활동은 미국 달러 거래와 연관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선박에 하역 작업을 하거나 주유를 하는 회사 또 보험을 제공하는 보험회사들은 모두 미국 달러로 거래를 할 수밖에 없어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금융기관과 연계된 계좌를 이용하게 된다고 스탠튼 변호사는 지적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올해 들어 선박과 운송회사 등을 집중 겨냥하면서 북한의 불법 해상 활동에 대한 근절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미 재무부는 올해에만 전체 제재 선박의 절반에 가까운 42척을 제재하고 운송회사와 관련인들도 대거 제재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아울러 국무부는 지난 9월 22일 별도로 언론 성명을 발표해 북한의 선박 간 환적 행위 근절을 위한 국제사회의 제재 이행 노력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으며 지난 16일에는 영국 정부와 합동으로 해상보험회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관련 회의를 열기도 했습니다. 마셜 블링슬리 재무부 테러자금 금융범죄 담당 차관보는 지난 9월 미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열린 제재 관련 청문회에서 북한이 선박 간 환적을 통해 유엔이 금지한 유류와 석탄을 거래하고 있다며 북한의 기만적인 해운 활동에 상당히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are very focused on deceptive shipping practices in particular and ship-to-ship transfers of oil and coal to get around the UN Security Council's embargoes on those products.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돕는 행위자를 상대로 8월 이후 거의 매주 제재를 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함자입니다.
지난해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풍계리 핵실험장 내부가 붕괴돼 이미 추가 실험이 어려운 상태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 지진학자들의 분석을 근거로 한 일본 언론의 해석이 주목을 끌었는데요. 미국 컬럼비아 대학 라몬드 도어티 지구관측소의 김원영 박사는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6차 핵실험 이후 풍계리 핵실험장과 인근 지역에 실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북한의 핵실험장 폐기 조치는 충분했는지를 다른 나라의 사례와 비교해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풍계리 핵실험장에 관한 다수의 논문을 발표한 김 박사는 지진파 분석을 통해서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이 고성능 폭탄 실험이 아닌 핵실험이라는 사실을 규명해 국제적 주목을 받았던 한국계 미국인 지진학자입니다. 백성원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북한의 6차 핵실험,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마지막 핵실험인데요. 이 실험이 작년 9월에 있었고 당시 그러니까 실험 직후에 뭔가 충격이 있었던 건가요? 언론에서는 뭐 작은 지진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직접 관측을 하셨죠?
그렇죠. 지진파로만 관측했죠.
어떤 충격이었습니까?
이제 핵실험을 작년 9월 3일에 하게 됐는데 시간이 GMT로 0시 30분입니다. 그 이후에 그 핵실험이 크니까 큰 공동이 생겨요. 파괴된 지역이. 그래서 한 8분 30초 경과한 후에 지진파가 또 크게 발생했습니다. 분석해보니까 이거는 핵실험은 아니고 지진도 아니고 핵실험에 의해서 생긴 큰 공동이 붕괴져 내려서 지진파가 발생했다. 규모가 4.1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아무튼 뭐 8분 뒤면은 직후라고 할 수가 있는데 보통 그 핵실험하고 나면은 그런 붕괴 현상이 일어나는 게 보통 아닌가요? 아니면 좀 이례적인 현상입니까?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다른 경우에는 좀 작으니까 핵실험들이.
네.
작년 9월 3일에 북한의 핵실험은 다른 나라들의 여태까지 한 것들 지구상에서 지금 한 2천 개 남짓 핵실험을 했는데요.
네.
이게 그중에서도 굉장히 큰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공동이 크게 생겼고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못 견디다가 한 8분쯤 지나서 무너져 내리는데
네.
작은 경우에는 조금 무너져 내린다고 치더라도 관측이 안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그 박사님 연구팀 관측으로는 핵실험 8분 뒤에 일어난 그 붕괴 말고
예.
그 뒤로도 지진이 무수히 일어났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20일 후에
네.
9월 23일에 규모가 3.5 이상 정도 되는 지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뿐만 아니고 USGS나 중국이나 다 관측이 돼가지고 그 발표가 됐죠.
그럼 그 지진은 그럼 딱 그 풍계리 핵실험장은 아닌 건가요? 그 인근으로 봐야 되나요?
그 당시에는 바로 같은 장소라고 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무척 흥미가 있어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나중에 한 수개월 걸렸죠. 한 2, 3개월 후에 관측된 것을 분석해보니까 그 핵실험장은 아니고 거기서 한 5km 정도 떨어진 북쪽으로 떨어진 만탑산 인근이에요. 그리고 깊이가 한 4, 5km 됩니다.
네. 그런 관측은 그러면 어떤 시설을, 그러니까 관측소를 통해서 관측한 데이터입니까?
지진 관측소가 이제 거기서 제일 가까운 곳이
네.
우리가 보통 쓸 수 있는 데이터가 흑룡강성의 목단장이라는 게 있어요. 무단장이라는 관측소가 있는데 거기가 370km가 됩니다. 남한에 가서는 이제 속초, 간성, 철원 그 휴전 부분에 있는 관측소들이 있거든요. 지진 관측소들.
네.
거기에 데이터들 우리가 쓸 수 있는데 거기도 한 400km 정도 내지 500km 떨어져 있어서
아, 그러면
규모가 작은 지진들은 관측이 힘들죠.
그러면 그 풍계리 현장에서 좀 가까운 곳에 있는 관측소에서 보면 지진 횟수나 그 강도를 더 자세히 좀 볼 수가 있겠군요.
그렇죠. 횟수가 이제 많아지는 게 규모가 작은 것들이
네.
북한 경계를 바로 지나면 길림성인데 꼭 북한 경계선에 길림성 관측소들이 몇 개 있어요. 거기서들은 규모가 한 1.5 정도 돼도 관측이 됩니다.
아, 그럼 그쪽에선 지진이 한 몇 번 정도 난 걸로 관측이 되나요?
그쪽에선 뭐 한 80개 내지 100개 정도.
아, 상당히 차이가 나네요, 그래도.
근데 그 숫자라는 거는 규모에 따라 가지고
네.
규모가 3 이상 되는 게 몇 개다.
네.
뭐 규모가 2.5 이상 되는 게 몇 개다 하는데 이 경우에 이제 숫자가 틀릴 수 없는 거는 규모가 3 이상 되는 건 틀릴 수가 없어요. 그죠? 다른 사람들이 다 관측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앞서 말씀하신 8분 뒤에 붕괴 현상이나 아니면 그 뒤로 일어난 뭐 그게 20번이 됐든 아니면 뭐 80번이 넘든 그런 지진 때문에 핵실험장이 어떻게 됐느냐라는 건데요. 일본 언론의 최근 지적은 그 지진 때문에 풍계리 핵실험장이 이미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다. 그러니까 곧 그 핵실험 뒤에 한 8개월 뒤에 그러니까 지난 5월 달에 북한이 핵실험장을 폭파한 것은 이미 못 쓰는 시설을 마치 공식 폐기하는 척한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이 나왔거든요.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 의문을 받기가 당연하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포기를 할 때
네.
그 의도가 확실하다면 전문가들을 동반해가지고 이제 확실히 그 폐기된 거를 발표를 해야 되는데
네.
전문가들은 추정을 안 하고 뉴스 미디어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검증이 안 됐으니까 자세히 첫째로 모르는 것이고 둘째로는 위성사진으로 봐가지고 만탑산 정상 부분이 많이 약화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갱도가 4개가 알려져 있는데 1번 갱도는 2006년도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2번 갱도가 이제 주 갱도인데 거기서 2차, 3차, 4차, 5차, 6차까지 다 했는데 그 갱도가 2번 갱도인데 그게 북쪽 갱도라고 부르는 건데 그거는 아마 못 쓰게 됐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캐비티 콜랍스 됐고 내부가 아마 방사능연소에 오염이 됐을 수 있다 보는 것이고
네.
3번, 4번 갱도는 아직 쓰질 않았기 때문에 거기는 아마 앞으로 북한이 핵실험을 더한다면 거기서 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진으로 이미 못 쓰게 된 공간이 생겼다면 그건 말씀하신 대로 북쪽 갱도, 2번 갱도라고 하셨나요?
그러니까 2번 갱도에서부터 또 북쪽으로 되는 게 이제 그 지진이 난 곳이고.
아, 그러나 여전히 다른 갱도는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해석이시네요.
그렇죠. 3번, 4번 갱도는 서쪽에 있는 갱도인데 그쪽은 아직까지 뭐 지진도 안 난 적이 없고 그 근처에.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 지진 난 곳이 멀진 않다고 봐지죠.
박사님, 그러면 북한이 지난 5월 달에 외신 기자들 불러서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했을 때도 주의 깊게 관측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말 그 핵실험장을 폐기할 만큼의 폭파 강도였습니까? 감지하신 게 좀 있나요?
저도 그것도 관심이 있어가지고 만약에 내부의 갱도를 입구뿐만 아니고 내부까지 다 망가뜨려가지고 못쓰게 만들었다면 폭발물을 폭약을 많이 써야 되는데
네.
풍계리에선 1톤, 한 1000kg 정도 되는 폭약을 쓰면 무단장 관측소나 남한의 관측소의 지진파가 다 관측이 돼요. 그런데
네.
이번 경우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 봐서는 한 뭐 몇십 킬로그램 정도 쓰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되면 구조물이나 갱도는 파괴가 완전히 될 수가 된다고 보여지진 않죠.
아, 그러니까 파장이 감지되지도 않을 정도의 소규모 폭파였다. 그러면 내부까지 근본적으로 폐기한 게 아니라 표면적으로 뭐라고 할까 그냥 덮었을 수도 있다 이런 의심도 하고 계신 건가요?
그렇죠. 밖에서만 뭐 흙이 막 흙먼지가 날리고 건물들 다 부시고 하는 거는 이제 마치 그 영화에 나오는 쇼처럼 보여줬는데
네.
실제로 내부 구조가 다 파괴되지는 않은 것 같다고 보여집니다.
아, 다른 나라 핵시설 폭파 현장도 참고하신 적이 있으시죠?
가까이서는 보지 못했지만 멀리서는 봤습니다.
어느 나라였나요?
구소련의 카자흐스탄인데
네.
아직까지 핵실험장을 파괴한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카자흐스탄이 거의 유일하다고 봐지는데 중국의 그 롭노라는 핵실험장도 아직도 계속 있고 미국의 네바다 테스트 사이트도 계속 있고 카자흐스탄에서는 핵실험장을 파괴하게 되는데 1990년대에 한 10년에 걸쳐서 다 파괴했습니다.
그때 관측하신 거하고 그러면 풍계리 때와는 다릅니까? 어떤 차이점을 보셨습니까?
그때는 뭐 10년에 걸쳐가지고
네.
서서히 다 준비를 해가지고 하나하나 다 안에다가 폭약을 집어넣고 터뜨리고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전문가들이 다 가서 보고 다 기록을 했습니다.
폭발 강도에서는 어떤 차이점이 보였죠?
강도도 나중에는 이제 저희가 참여해가지고 한 것들은 뭐냐면 그러면 그냥 폭발시킬 게 아니고 거기다가 어느 정도의 폭약을 집어넣어가지고 관측도 좀 해보자 해서 했는데 그럴 경우에는 뭐 100톤 100톤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 양인데 그 정도도 놓고 많이 터뜨렸거든요.
아, 그러니까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때와는 폭발 강도도 완전히 달랐다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규모가 작죠. 그 북한에서 한 것들은 풍계리 핵실험장 그 파괴 현장은 거의 지진파가 발생 되지 않을 정도로 약하다고 봐지는 거죠.
네, 지금까지 미국 컬럼비아 대학 라몬트 도어티 지구관측소의 김원영 박사로부터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풍계리 핵실험장에 생긴 변화와 북한의 핵실험장 폐기 조치에 대한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백성원 기자였습니다. 약 14년 전 중국에서 실종된 미국인 대학생의 납북 가능성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미 상원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국무부와 정보당국 간 수사 지속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한중일 세 나라 정부의 협조를 이끌 것도 촉구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원이 약 14년 전 중국 여행 중 실종된 미국인 대학생 데이비 스네든의 납북 의혹에 관한 수사 지속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상원은 29일 전체 회의를 열고 이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상원은 결의에서 2004년 8월 중국 원난선에서 사라진 스네든의 실종에 관한 지속적인 우려를 표명한다며 국무부와 정보당국이 공동수사를 지속하고 스네든의 실종에 대한 모든 타당한 설명을 심사숙고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부에 의한 납북 가능성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상원은 이어 국무부와 정보당국이 중국, 일본, 한국과 수사를 공조해 역내 적절한 당국과 사법 전문가들로부터 스네든의 실종에 대한 타당한 설명에 관한 정보를 얻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북한과 외교적 영향력을 갖고 있는 해외 정부와 협력해 스네든의 실종에 북한 정부가 연루됐을 가능성을 더 잘 수사하고 가능하다면 스네든의 송환도 추진할 것을 국무부와 정보당국에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국무부와 정보당국이 의회와 협력을 지속하고 의회와 스네든의 가족들에게 스네든을 되찾을 수 있게 할 노력과 그의 실종 문제 해결에 관한 노력을 알릴 것을 요청했습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마이클 리 공화당 상원 의원은 이날 결의안 표결에 앞서 데이비드는 경험 많은 등산광이었다며 그가 등산 중 죽음으로 이어지는 실수를 저지를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14년이 지난 지금까지 데이비드의 시체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가족은 그의 움직임을 추적했고 등산 중 데이비드와 말을 주고받았거나 등산 경로 마지막에 중국의 한 도시에서 그를 본 목격자들에 따르면 데이비드는 협곡의 한 다른 곳을 통해 안전하게 등산을 마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부가 데이빗의 실종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많은 증거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스네드는 선교사들이 탈북자들의 망명을 돕는 곳을 지나고 있었는데 북한 당국 요원들은 이 경로를 따라 활동을 벌이며 탈북자들을 찾아 북한으로 돌려보내 처형이나 영구적 감금에 처하게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는 겁니다. 또한 스네든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것은 한 식당이었는데 이 식당은 북한의 간첩 행위와 불법 사업들이 이뤄지고 있는 전초기지로 알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스네든이 실종되기 한 달 전 북한은 미국의 억류자 찰스 젠킨스를 석방시켰고 젠킨스는 억류 당시 약 40년 동안 영어를 가르치도록 강요받았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때문에 북한 정권은 아시아 언어를 전공하고 한국어에 능숙하며 중국어를 배우고 있던 스네드는 젠킨스를 대체할 완벽한 인물로 봤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미 국무부는 그동안 스네든의 납북 가능성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국무부의 한 관리는 지난 2016년 8월 VOA에 스네든이 북한 관리에 의해 납치됐다는 것을 입증할 어떤 증거도 본 적이 없다며 중국 당국과 이 문제를 계속 협의하고 있지만 실종 경위를 추측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상원 의원은 지난 5월 VOA에 스네든이 북한에 억류돼 있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며 여러 차례 국무부와 접촉했지만 이 문제에 큰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료 상원 의원들은 스네든 외에 다른 미국인들이 억류돼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하원도 2016년 9월 스네든의 납북 의혹 수사를 촉구하는 결의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 하원 결의안 대표 발의자인 크리스 스튜어트 공화당 하원 의원은 지난 5월 VOA에 현재 행정부와 북한 간 상호 행동이 늘어남에 따라 스네든의 실종에 대한 모든 가능한 설명을 찾아내기 위해 뒤에서 국무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선박을 이용하거나 휴전선을 통해 한국에 망명한 북한 군인과 주민들이 지난해에 비해서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당국이 휴전선의 경계와 감시를 강화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영건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최연수 한국 국방부 대변인은 3일 VOA에 지난 1일 북한 병사가 휴전선을 통해 한국에 망명한 건 지난해 12월 21일 북한군 초급 병사가 중부 전선을 통해 넘어온 이후 처음이라고 확인했습니다.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이 북한군 하전사는 지난 1일 강원도 동부 전선을 통해 한국에 망명했습니다. 거의 1년 만에 북한군 병사가 다시 한국에 망명한 겁니다. 이는 지난해 상황과 크게 다른 겁니다. 한국 정부에 따르면 북한 군인은 지난해 4회에 걸쳐 총 4명이 주민 11명을 포함하면 총 15명이 휴전선과 해상을 통해 한국에 망명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올해 공개한 망명 사례는 3일 현재 병사 1명과 주민 3명 등 4명에 불과합니다. 지난 5월 40대 북한 남성 2명이 작은 목선으로 서해상을 통해 한국에 망명했고 6월엔 동해상에 필요하다 한국 해경에 구조된 북한 선원 5명 가운데 1명이 망명 의사를 밝힌 게 전부입니다. 전문가들은 망명자가 감소한 건 북한 당국이 감시와 경계를 강화했기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과거 남북 장성급 회담 대표를 지낸 문성목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입니다.
1년 만에 넘어오기는 했는데 사실 그동안 이 귀순 방지를 위해서 북한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탈북자들도 좀 줄고 있다고 그러고 막 그런 것 같은데 아마 이걸 계기로 또 뭔가 탈북 방지를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북한이.
북한의 여러 소식통을 두고 오랫동안 내부 소식을 취재하는 일본 아시아프레스의 이시마루 지로 대표도 최근 서울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국경 감시가 더욱 강화되고 북한 군인들의 영양 상태가 더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었습니다. 몇 년 전 휴전선을 통해 한국에 망명한 전 북한군 출신 정대현 씨도 통제가 내부적으로 더 강화되고 있다는 소식을 계속 듣고 있다며 전방의 군인들이 더 힘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통제가 또 내부적으로 더 강화됐대요. 뭐 외부적으로는 이렇게 보면 정상이 둘이 만나면 뭐 이렇게 내부도 굉장히 유순하게 풀릴 것 같지만 그 실제로 거기에서 뜨는 내부 소식이 이렇게 전에 소식통에 와면 보면은 막 실제로 내부는 더 강화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강화되는 게 현실이라고 그런 걸 보면은 애들이 군생활 하면서 내부적으로는 더 조이고 이러면 군생활이 더 힘들죠.
한국 통일부 통계를 보면 중국과 동남아를 통해 한국에 입국하는 일반 탈북민도 지난 9월 말 현재 808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탈북민은 지난해 총 1127명이 한국에 입국했었습니다. 문 센터장은 북한 군 당국이 특히 휴전선 감시와 경계를 더 강화한 이유로 지난해 총격을 뚫고 한국에 망명해 전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던 26살의 전 북한군 병사 오청성 씨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오 씨를 통해 동료에게 총격을 가하는 북한군의 잔인함과 오 씨의 몸에서 발견된 많은 기생충 등으로 북한 군인들의 열악한 생활이 외부에 자세히 보도된 것을 북한 당국이 불편해 했을 것이란 지적입니다. 오 씨는 최근에 망명 후 처음으로 일본과 한국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의 세습화와 수령 신격화를 비판하며 북한의 젊은 세대는 정치에 무관심하고 지도자에 대한 충성심도 없다고 말했었습니다. 북한의 체제가 인민들을 먹여 살린다면 손뼉을 치겠지만 무엇 하나 혜택을 주지 않고 있어 정치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오 씨는 그러면서 자유가 있어서 좋다. 가고 싶은데 가고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어서 좋다. 북한에서는 갖고 싶어도 못 갖는 게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979년 휴전선을 통해 한국에 망명한 뒤 탈북민 1호 박사가 된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남북 간의 전방초소 시범 철거로 휴전선을 통한 북한 군인의 망명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선이 지금 뭐 완전히 뒤바뀌고 있고 걔들도 통제를 강화하고 아마 이제 그 GP선을 걔들은 다 GOP선으로 다 철수시킬 겁니다. 그럼 GOP를 더 빼죠. 뒤로 빼서 와야 그 GP성원은 거의 넘어올 사람이 없고 출신성불이나 대어 때문에 GP 밖에 있는 것들이 주로 넘어오는데 그걸 그 뒤로 이제 북한이 빼버리면 탈북 기수는 좀 더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국 당국은 이를 망명한 북한 병사가 남북 각각 11개 시범 철수 대상 감시 초소인 GP 중 북측은 철수하고 한국은 보존키로 한 강원도 고성 지역 GP 인근에서 넘어왔다고 밝혔습니다. 망명한 북한군 병사가 GP 혹은 GOP 지역 성원인지 또 이 병사가 GP 철수 지역을 고려해 월남 경로로 선택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휴전선을 통해 망명한 전 북한 병사 정대현 씨는 GP를 철거한 지역 북한 군인들의 마음이 싱숭생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GP를 폭파하고 하니까 기분이 굉장히 싱숭생숭했을 것 같아요. 아니 지들이 근무서던 그 GP가 폭파되고 그 인근에서 넘어왔다고 하니까 언제 솔직히 걔들은 초소가 없어지면 뒷제대로 가야 되는데
일각에선 오청성 씨의 망명 사례에 비추어 미북 남북 관계의 개선으로 북한 군인과 주민들의 한국 망명이 감소했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오 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망명 이유 가운데 하나로 미북 관계가 악화돼 전쟁할 수 있다는 느낌마저 들어 긴장감에서 망명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었습니다. 정대현 씨는 그러나 상황이 어떻든 북한 군인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지 않고 통제도 유지되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든 망명을 시도하는 군인들은 계속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추운 겨울 날씨로 고생할 옛 동료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며 겨울을 잘 지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냥 뭐 제가 해줄 수 있는 얘기는 이런 얘기 그냥 이제 진짜로 날씨도 추워지고 군인들을 보면 되게 제일 마음 아픈 게 날씨 춥고 겨울에는 정말 추울 만큼 춥고 여름에는 더울 만큼 더워서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날씨 속에서도 고생하는 걸 보면 어떤 이념을 떠나서 진짜 어떻게든 잘 살아남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서울에서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 순서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두 주 가까이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관심을 모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의 관계가 풀리지 않아서 외부 일정을 취소하고 장고에 들어갔던 것 같다고 말했는데요. 미북 관계가 풀릴 것인지 김 위원장이 과연 연내에 서울을 방문할 것인지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관영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달 17일 평안북도 대관 유리공장 시찰을 마지막으로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감췄습니다. 평소 2, 3일에 한 번꼴로 현지 지도나 공개 활동을 해온 것을 감안하면 김 위원장이 뭔가 고민을 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은 말했습니다.
대개 보면 그렇게 공개 활동을 하지 않는 거는 뭔가 깊은 고민이나 또 결정을 위한 소통 뭐 이런 시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이제 고위급 회담 또 이어서 있을 또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금년 내에 하기로 합의했던 서울 답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모두 아마 김정은에게는 고민의 과제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전문가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고민하는 가장 큰 이유는 미북 관계가 뜻대로 풀리지 않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초 북한이 구상했던 시나리오는 11월께 미국과 고위급 회담을 열어 대북 제재 완화를 약속받고 이어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영변 핵시설 폐기와 제재 해제를 맞바꾸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평양의 이 같은 구상은 지난달 8일 뉴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통전부장의 고위급 회담이 막판에 취소되면서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당시 미 국무부의 로버트 팔라디노 부대변인은 고위급 회담이 무산된 것은 단순히 일정 문제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Schedules change all of the time. In fact, sometimes we make these things public.
그러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일정은 표면적인 이유일 뿐 문제의 본질은 핵심고와 제재를 둘러싼 양국 간 갈등이라고 말합니다. 1990년대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미북 제네바 핵협상을 담당했던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특사는 북한은 회담이 열리더라도 제재 완화를 이끌어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don't think the North sees any possibility of progress.
실제로 미국과 북한은 지난 두 달간 핵심고와 제재 해제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10월 말 강원도 원산의 갈마 관광지구 건설 현장을 시찰하면서 미국의 대북 제재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께서는 적대 세력들이 우리 인민의 복리 증진과 발전을 가로막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굴복시켜버리고 악랄한 제재 책동에만 오리속게 광분하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도 북한에 대한 핵심고와 검증을 요구하며 비핵화 이전에는 제재를 풀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7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자신도 대북 제재 해제를 바라지만 그러려면 북한의 행동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Now, I'd love to take the sanctions off, but they have to be responsive too. It's two-way street. But we're not in
트럼프 행정부의 2인자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지난달 13일 일본 도쿄에서 아베 신조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며 검증 가능한 비핵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대북 압박과 제재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Pressure campaign will continue. The sanctions will remain in full force until we achieve.
이어 펜스 부통령은 15일 미국 NBC 방송과 인터뷰에서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핵심고와 폐기, 사찰과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상회담 이전에 핵심고를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핵심고가 2차 미북 정상회담의 사실상 전제 조건이라는 뜻이라고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은 지적했습니다.
뭐 전제 조건으로 말은 안 했지만 실제 회담이 열리면 그런 결과가 나와야 한다. 사실 중간 선거 뭐가 끝났고 1차 회담과 같은 그런 결과를 내놓는 두 번째 회담을 한다면 그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용납하기가 어려운 결과가 되기 때문에 아마 펜스도 그런 언급을 하지 않을까 안 했을까 생각이 되고
서울 답방도 김정은 위원장의 또 다른 고민거리입니다. 지난 9월 김정은 위원장은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가까운 시일 내 서울을 방문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미북 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서울 답방도 불확실해졌다고 한국한동대학교 김준영 교수는 말했습니다.
미 간의 정상회담이 미리 있고 분위기가 좋은 상황에서 남한의 남한 답방을 하는 것이 제일 좋은 시나리오인데 이 맞부분이 선제적인 게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뒤로 밀렸기 때문에 그런데 남북은 평양 정상회담에서 연내라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뭐 고민에 좀 빠진 거죠.
전문가들은 김정은 위원장 앞에 세 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지금이라도 미북 고위급 회담을 재개 핵심고 의사를 밝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1월 중 트럼프 대통령과 2차 정상회담을 갖는 것은 물론 약속대로 서울을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과 남북 정상회담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핵심고를 지렛대 삼아 미국으로부터 단계적인 제재 완화를 끌어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두 번째 방안은 지금처럼 교착 상태를 유지하면서 버티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대놓고 싸우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아쉬울 것은 없다며 기다리는 겁니다.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가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느긋하다는 겁니다. 요즘 트럼프 대통령은 입버릇처럼 북한 문제는 급할 것이 없고 서두르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폼페오 국무장관은 인내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추운 겨울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로 기름이 부족한 데다 외화 사정도 빡빡한 상황에서 북한이 겨울을 지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한국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말합니다.
아무리 북한의 자력경제경생, 뭐 자력갱생을 외치고 자력경제체제를 구축하고 있다고 하지만 경제가 버티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 오래 간다고 그러면 수출의 90% 중단, 석유 수입 절반 중단, 송금 전면 중단 이런 부분이 간다고 그러면 북한 경제가 버티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시간은 절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하죠.
세 번째는 미국과의 정면 대결을 선택하는 겁니다. 미국이 약속을 어겼다며 다시 핵과 미사일 도발에 나서는 겁니다. 실제로 북한은 11월 2일 외무성 산하 미국 연구소 권정근 소장의 논평을 통해 미국이 제재를 풀지 않으면 핵경제 병진 노선을 다시 추구할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달 16일 보란 듯이 무기 개발 현장을 현지 지도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당이 중시하며 그토록 기다려온 첨단 전술무기 시험을 성과적으로 진행한 국방과학 부문의 일꾼들과 과학자, 기술자들, 군손 노동기급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문제는 이 역시 쉽지 않다는 겁니다. 북한이 미국과의 대결을 선택할 경우 김정은 위원장이 애써 이룬 1차 미북 정상회담이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또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강화되는 것은 물론 미국의 군사적 압박이 재개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남북관계도 파탄이 납니다. 전문가들은 평양의 수뇌부가 30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열린 미한 정상회담을 주목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뭔가 중재안을 갖고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고 이 자리에서 모종의 공감대가 이루어졌을 공산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입니다.
금년의 경우를 보면 북미 간의 협상이 교착 국면에 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뭐 중재 또는 촉진 그런 역할들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 트럼프 대통령과 또 문 대통령과의 만남을 통해서 뭔가 대화의 돌파구가 열리는 그래서 만약에 12월 중이라도 고위급 회담이 열리고 거기서 뭔가 접점이 나온다면 뭐 답방 가능성이 좀 높아질 거고 북미 정상회담의 시기도 빨라질 것이고 뭐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미한 정상회담을 지켜본 평양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저희 VOA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들이나 다양한 의견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주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번입니다. 1-202-382-5325번입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평안남북도 지역 구름 많다가 점차 맑아집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상 2도, 낮 최고 7도. 남포 아침에는 2도, 낮에 6도입니다. 신의주 아침 기온 영하 2도, 낮 기온은 4도. 중강 아침 기온 영하 10도, 낮에는 영하 1도. 강계 아침 최저 영하 5도, 낮 기온은 영상 2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 지역 오전에는 구름 많다가 점차 구름 걷힙니다. 해주 아침 최저는 영상 5도, 낮 최고 9도. 개성 아침에는 5도, 낮에는 10도. 사리원 아침에는 3도, 낮 기온은 6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함경남북도 지역 대부분 지역이 흐리고 곳곳에 비 또는 눈 내리는 날씨입니다. 함흥은 흐리고 비 내립니다. 아침 최저 4도, 낮 최고 9도. 풍산 아침 최저 영하 4도, 낮 최고 영상 1도. 장전 흐리고 오후에도 가끔 비가 이어집니다. 아침 최저는 9도, 낮 기온은 10도. 청진 아침 기온 1도, 낮 기온은 5도. 삼재는 아침 최저 영하 9도, 낮 최고 기온 영하 3도에 머물겠습니다. 동해상은 흐리고 가끔 비나 눈 내립니다. 서해는 구름 많다가 오후에는 맑아집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0.5에서 3m, 서해 북부 해상은 1.5에서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잠시 뒤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새벽 4시부터 시작되는 VOA 아침 방송 청취를 위해서 단파 7465, 9800, 9975kHz로 주파수를 맞춰주시길 바랍니다. 출발 뉴스쇼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2차 정상회담이 내년 1월이나 2월에 열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1일 G20 정상회의 뒤 귀국길에서 대통령 전용기 기내에서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하며 회담 장소로 세 군데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 군데가 어디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아주 잘 지내고 있고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며 일정 시점에 김 위원장을 미국에 초청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이날 미 CNN 방송과 인터뷰에서 미북 정상회담이 새해 첫날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지도자와 언제 만날 것이냐는 질문에 곧 이루어지길 바라며 이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아주 우호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김 위원장이 바라는 바를 이뤄주겠다고 말했다고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1일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 일정을 마치고 뉴질랜드로 이동하는 기내에서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이 연내 서울을 답방할 경우 김 위원장에게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당부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아주 우호적이고 좋아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만큼 김 위원장과 함께 남은 합의를 마저 이행하기를 바라고 또 김 위원장이 바라는 바를 이뤄주겠다는 내용을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은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김 위원장의 결단에 달린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 답방이 북미 간 비핵화 대화에 아주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모멘텀이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인식을 같이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북미 간 정상회담이나 고위급 회담이 이뤄지기 전에 김 위원장의 답방이 이뤄지면 혹시라도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동으로 그런 우려는 사라졌다고 문재인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러시아가 지난달 실시된 미국의 중간선거에 개입하려 했다고 짐 매티스 국방장관이 1일 밝혔습니다. 매티스 국방장관이 날 미 서부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국방포럼에서 행한 연설에서 러시아가 미국 중간선거에 장난을 치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러시아가 어떻게 개입하려 했는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또 매티스 국방장관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해 신뢰할 수 없는 상대라며 지난 2년간 미국-러시아 관계가 줄곧 악화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매티스 국방장관은 푸틴 대통령에 대해 뒤늦게 깨닫는 사람이라며 푸틴이 자신의 행동이 러시아에 대해 증오와 반발로 이어지고 결국 러시아의 국익을 해치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푸틴의 행동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를 재무장시키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푸틴이 1987년 체결된 중거리 핵전력 조약 INF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과 무역전쟁 휴전에 합의한 중국이 중남미 국가인 아르헨티나와 새로운 무역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마우리시오 마크리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무역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이 협정에는 아르헨티나산 체리를 중국으로 수출한다는 내용을 포함해 30개 항목의 농산물 무역거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중국은 아르헨티나의 주요 농산물 수출시장입니다. 또 양국은 기존의 통화스와프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통화스와프란 외환위기 등이 발생할 경우 두 나라가 미리 정한 환율에 따라 통화를 서로 교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남미의 세 번째 경제대국인 아르헨티나는 올해 외환위기를 겪었습니다. 또 중국은 아르헨티나에 대한 최대 투자국으로 모두 182억 달러를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용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새벽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새벽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7465, 9800, 997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5840, 9800,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